자주 있는 날은 아니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또 갑자기 목사님 가정에 일이 있어서 제가 강단에 서는 바람에 소식을 몰랐던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고 저도 또 갑자기 소식을 듣고 이처럼 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이 강대상을 조절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냐면 강도 맞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매를 많이 맞았겠죠. 위협도 당했겠죠. 물질도 뺏겼겠죠. 그래서 거의 기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가다가 피해서 멀리 갔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그곳을 지나다가 피해서 멀리 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다가가서 그를 데려다가 주막이죠. 그 당시는 주막에 데려서 치료를 받게 했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또 자기 약속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한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 꼭 갚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염려하지 말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간 그 내용이 왠지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은 제가 느끼기에는 곧 오실 주님의 모습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의 삶 속에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만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구할 처소를 다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은혜,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죄와 사망은 어느 인간도 어느 세상 조건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고 기쁨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사탄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이 시간에 우리의 함께한 고백은 한 주간 동안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겠는데 순간순간 사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신 것 아니겠어요?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동이 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감동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1절은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2절 첫 내용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임했습니다. 그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비유가 그 정도라면 실체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사는데 그 비전을 품었는데도 그걸 이루기 위한 갈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때그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떤 사람은 건강적인,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다양한 이러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사역 자체가 때로는 벼랑 끝에 가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곧 개인에게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에게도 어떤 사업이나 일터에도 교회에도 벼랑 끝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초지가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초지가 변하여 사막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접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 이거죠. 기적이 필요한 그러한 절망,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이끄셔서 그곳을 경유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점점 줄어져가는 그러한 과정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열이면 열 다 자기가 했다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이 일어날 때 이건 어느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거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농부의 비유처럼 예배의 쟁기를 우리가 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쟁기에 우리가 손을 얹고 그 잡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 위에 얹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때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것이 온단 말인가? 이것을 발견하자 이거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약함이 있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산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런던 제1장로교회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은 갈멜산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갈멜산상에 임한 은혜를 깊게 묵상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어떤 형편에 거하든지 또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이 크고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 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면 이곳은 오늘날의 갈멜 산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예배를 열납하시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1차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뱅키돌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에 아마 파티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꾸게 하신 것, 이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이처럼 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이끄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능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보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설레였고 감동했고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꼭 지형적인 산은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을 믿음의 산이라고 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설레야 되겠고 우리가 더욱 감동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어두운 밤을 대낮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두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운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오셨다 할지라도, 어떤 어두운 육체로 이곳에 오셨다 할지라도, 최근에 어떤 어두운 사연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대낮처럼 바꾸시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각양의 삶의 사연을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런 응답을 사모합니다. 그런 응답을 제가 믿습니다. 예배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 위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들 위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비상을 해서 이제는 문제를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멀리 공중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적에 보이는 이 도시의 빌딩도 구름 위에 올라가서 볼 수만 있다면 하나의 전보다도 적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눈을 밝히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우리 각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열정적인 예배는 나의 갈증을 채우는 열정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증을 채우는 열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증,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걸 채워드리는 예배, 이것이 열정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기능을 알고 난 다음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이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예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내가 곧 길이다, 다른 길 없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가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 순종을 거절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 타락된 육체. 타락된 육체.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은 계속 타락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다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소속의 변화가 왔어요? 그렇다면 신분의 변화가 온 자답게, 소속의 변화가 온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약함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요즘은 복사기가 정말 잘 나와서 복사해내는 걸 보면 이게 원본인지 복사된 그러한 인쇄물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카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계속 승승장구하며 살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려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세상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무분별입니다. 무분별. 요즘처럼 정보 홍수 시대. 정보가 홍수가 났어요. 정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정말 모든 것을 거의 다 알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보 홍수 시대를 살면서도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 참 이상하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상이 요즘처럼 혼돈스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요, 정보 가운데 거짓 정보도 많더라고. 거짓 정보도 많아. 그러니면 사탄이 정보 홍수 시대에 위축되겠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장난을 신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 얘들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너희들 가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갔겠죠? 갔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당황합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나도 그 항해는 안전하게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건너편으로 갈 줄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렵고 떨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 배로 다가가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반응한 건 뭡니까? 유령이 온다, 유령.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 온다고, 고스트. 유령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분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물결이 일어나 거의 침몰 직전에 위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바람과 파도를 이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위기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믿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위기를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부활하셨다는 얘기지만 직접 자기 눈으로 못 봤어요. 긴가민가 해. 그 분위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제2의 제3의 순교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와 동행하셨어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요. 예수님과.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무분별. 이런 무분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느냐 이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영적인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런데 정말 그걸 느끼고 있느냐 말세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말세라면 주님 맞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 주님은 예고 없이 오세요. 공중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촥 울리는 순간에 온 지구상에 동시에 공중에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저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이 그때를 아신대. 그래서 어느 인간이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2018년 12월 30일 날 오신다더라. 그건 가짜야, 가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되어져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니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 건 확실한데 이건. 그렇다면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가 지금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이런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세상도 그렇고 또 믿는 자들도 더불어 또 어떻습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쟁사에는 밤중에 계속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동편에 갔다 확인해 보니까 아군끼리 싸운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참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없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과 사탄과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싸운다? 이건 아군과 적군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아주 기묘해서 어제의 적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아주 비윤리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싸움의 대상에 대한 무분별 뿐만이 아니라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명이 길어서가 아니라 자기 몸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사명 끝나면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상관없이 사명 끝나는 순서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그는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니느웨를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항구에서 서성거립니까? 왜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무분별이라. 그것도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사명이 명확한데 나만의 어떤 다시스를 꿈꾸며 그곳을 향하는 배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해변가를 서성거리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문제인데 진리가 잘 안 통하는, 진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성도들도 그런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평신도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오늘날도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오늘날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탐욕이 있었고 방탕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언행이 불일치했습니다. 거룩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 얘기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약속한 계명이 선포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더라,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케 하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입니까? 아닙니다. 일입니다. 속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가 하는 것은 노략질이죠. 노략질입니다. 이런 일들이 형식주의를 통해서 있게 되더라 말입니다.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만족의 문제입니다.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거 본받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신앙도 인본주의가 들어오더라 이거죠. 인본주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주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바꿔놨어요? 만물이 인간에서 나오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에게 돌아가니라. 이렇게 바꿔놓고 주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사람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바꿔놨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약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자, 집도 짓고 재산도 늘었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때 한 얘기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노라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구호입니다. 또 물질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는지 한번 살펴봐라. 내 보물을 너는 땅에 쌓고 있느냐 하늘에 쌓고 있느냐, 창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지상의 창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창고는 영원해요.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것을 재워놨다 할지라도 주님 오라 명하시면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창고를 지었는지 어느 창고에 재물을 쌓았는지 이걸 점검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누구나 다 답은 목숨이 중요하다고 답을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천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목숨을 잃어가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가왔다가 그 사람은 그래도 율법도 제대로 지킨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요즘 잘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물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왔던 사람이 물질 문제가 걸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물질관이 정립 안 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끝으로 무력화입니다. 요즘처럼 힘이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을 못해요. 관계 맺는 것이 아주 어색합니다. 그렇게 살아봤어야 알지. 집안에도 하나나 둘, 예전과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 욕구대로 채워졌던 시대 아닙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또 안일무사주의, 편의주의 시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도처의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가보니까 뭐 더 많아지더만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물건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 전화기로 모든 물건을 안방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거예요.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 인터넷으로도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귀찮게 옷 갈아입어야 돼. 번거롭게 그래 소파에 앉아서 그냥 착 클릭만 하면 엄청난 설교들이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는데 점점 나태하게 안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역을 뺏어가고 역할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각 지체가 각자 역할을 해가면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법인데 신앙도 이기주의죠. 편의주의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나 좋은 대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입맛 따라 식당을 돌아다니듯이 설교도 쇼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여기서 한 그릇 저기서 한 그릇 가끔 먹는 한 그릇 맛있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의 음식 맛이 그리워집니다.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 기복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러니까 훈련이 세뇌가 돼 있어요. 받는 거, 받는 거에 훈련이 돼 있어요. 사실은 복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눠줘야 되는데 받은 복을 혼자 다 움켜쥐면 안 되고 신령한 복은 나눠줘야 되는 것. 가서 모든 민족에게 줘라, 줘라.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라, 받아라. 훈련 받게 하다 보니까 기복주의가 팽배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눔이 인색해진 거지. 나누면서 풍성해지고 나누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누면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영적인 무분별이나 형식주의나 세속화나 무력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참 취약하군요. 이거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주님 맞을 준비된 말세의 성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우리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걸어가신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도 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유동치 않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의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속하지 않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49장